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둔이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풍족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인들을 우리가 접하다 보면 그들의 신앙 때문에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결단의 순간이 오면 하나님의 길이 아닌 이 배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다른 신앙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결단의 순간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길을 굳건하게 지키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이 사울은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또 선지자의 말씀도 경청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블레셋이 공격해오고 선지자 사무엘의 도착이 늦어지자 자신이 직접 제사 드리는 이 불순종을 범했습니다. 나중에 도착했던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왜 그랬느냐고 나무라자 사울의 자세가 이렇습니다. 부득이 해서 그랬습니다. 너무 급해서 그랬습니다. 할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사무엘상을 우리가 읽어보면 사울은 부득이하여 이렇게 세 번 외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득이해서 불순종했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득이하다라고 말할 그때가 바로 믿음으로 가능할 때이고 믿음으로 역사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전혀 다른 자세를 보이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40일을 금식하고 난 다음에 돌도 떡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럴 때 마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시험을 했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40일 동안 굶는 상황은 절박한 상황입니다. 또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불안한 상황이 있으십니까? 위기를 맞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절박한 상황에 있으십니까? 이때가 진정 믿음이 빛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음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오늘 배고픈 사람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빈곤 속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먹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여주신 다음 날 군중들은 다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숨겨진 동기를 너희들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말씀하시며 신랄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 때문에 찾아와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회개란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빨리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데요. 주님은 그것을 가는 곳마다 가르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육체의 고통으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육신의 고통을 치료하는 것을 두 번째로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 다음으로 많이 하신 것이 정신적으로 잘못된 사람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과 육체의 병을 많이 치료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6장은 영적인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올 때 별로 기대하지 않고 왔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로 올 때 천국의 복음과 또 육체의 병이나 또는 정신적인 고통을 해결받기 위해서 왔는데 주님은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배고픔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에 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강건하여 이 몸 바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양식도 풍족하기를 원하시는데요. 흔히 우리는 잘못된 사상을 가져서 이 청빈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이 청빈의 이 사전적인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곱고 탐욕이 없는 이 가난입니다. 청빈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빈에서 그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빈에서 그치면 아무도 형제를, 우리의 자매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청구를 구하고 그 얻는 길을 우리가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재벌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재벌을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부를 모으는 방법이 되게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의 참다운 부자는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정당하게 돌아서 귀하게 쓰는 부자는 하나님의 그 사역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로 몰려왔던 많은 사람들은 그의 말씀을 듣고 또 병고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을 목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설교를 듣고 병고치는 그 일에 환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배가 고프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이 배고픔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복음서 모든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적이 많지만 이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된 것은 이것뿐입니다. 이것은 이 문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깨달아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경제적인 문제도 이 주님의 문제로 해결되고 또 주님의 방법으로 걸어갈 수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천히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으셨던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부분만 읽어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앞부분에서는 유대의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갑자기 이 갈릴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을 보내서 전도하시고 예수님도 같이 전도하시고 병을 고치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왔습니다. 너무 바빠서 식사할 겨를도 없으시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문제는 우리가 거룩한 일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방글라데시에 가서 배고픈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그들을 먹이는 일에만 전념을 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이 굶어서 엎어져 돌아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에 너희들이 잠깐 쉬어야 되겠다 하시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건너편으로 가신 것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갈릴리 바다 이쪽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저쪽 건너편 이 베세다라는 곳에 갔다는 말씀입니다. 원래 갈 때의 목적은 제자들을 휴식시키고 예수님 자신도 조금 쉬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쉬려고 가셨는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사람들은 이 배를 타지 않고 도보로 뛰어서 먼저 가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그들을 저버릴 수가 없어서 다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병자들을 돌보셨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4월 중순쯤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그때가 가장 배고픈 시기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이 보릿 고개가 있었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특히 유대나라는 이 벼농사를 짓는 곳이 아니고 밀과 보리를 재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때가 가장 생활이 어려운 때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다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서 한번 보고 은혜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을 들어 가르치고 저녁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슬슬 걱정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듣느라 굶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모르시고 계속 말씀을 전하시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방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수도 더 많아졌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로는 굉장한 숫자였습니다. 5천명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어린 남자만 5천명이었기 때문에 여자와 또 어린 아이를 합치면 2만명을 상회하는 숫자였습니다. 제자들이 걱정을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음식이 필요한 사람들의 그 장면에서 이제 혼돈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의 장면으로 우리의 시선을 한번 옮겨가 보겠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 여기서 이때 왜 예수님께서 빌립을 불렀을까요? 부르신 첫 번째 이유가 빌립이 바로 베세다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빌립이 베세다 이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어디서라는 말을 강조했는데요. 빌립이 그 지방 사람이므로 그 지방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어디서 떡을 사서 어떻게 먹이겠느냐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빌립의 연약한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빌립을 시험코다라는 말씀으로 보아서 이 일이 빌립의 믿음 성장에 필요한 것이었으므로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를 지목하여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때 빌립이 믿음이 좋았더라면 주님 어디서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하고 말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머리를 빨리 굴려서 나온 대답이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에서 한 데나리온은 우리도 알고 있듯이 노동자의 하루 평상시입니다. 하루에 우리가 5만 원 정도 번다고 생각했을 때에 1천만 원의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1천만 원 정도의 떡을 사다가 나누어 주어도 이 사람들의 배를 채우는 데는 부족할 것 같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계산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대답의 결국은 된다는 소리입니까? 안 된다는 소리입니까?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 때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으로 들고 나가면 99%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인간의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는 계획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뿐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해달라고 간구할 때에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적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길이 뚫리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자들의 대화의 장면으로 우리의 시선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예, 본절에 이 안드레의 성격은 이 빌립과는 대조적으로 다소 적극적이어서 이제 이 식사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구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볼 때 곧바로 그 청중 속에 들어가서 상황을 확인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안드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마치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의 자세와 똑같지 않은가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대책 없이 그냥 주님 앞에 나왔더니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히스기야도 똑같은 일을 경험을 합니다. 이 사나리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최후 통첩을 합니다. 지금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멸절시켜버리겠다. 그때 히스기야는 작전을 짜지 않았습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내립의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멸절시키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놓으면 다 해결되고 주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드레는 소년의 그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과 빌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어린아이가 들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설교도 듣고 또 이것도 보러 가겠다고 했을 때 그의 어머니가 도시락을 사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도시락의 내용물을 보았을 때 이 집은 가난한 집이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은 이 고운 가루, 밀가루로 만든 빵이었습니다. 곱지 않는 가루는 이 보리가루인데요. 이 보리가루가 만든 떡, 이 떡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자꾸 이 우리나라의 떡의 개념을 생각하시는데 떡이 아니라 빵입니다. 이 그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넣어서 만든 도시락입니다. 이 물고기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익투스라고 해서 물고기란 뜻으로 쓰여 있지만 이 요한 복음에서만 옵사리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절인 작은 물고기란 뜻인데요. 우리나라의 젓갈을 담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큰 고기를 잡으면 이렇게 시장에 나가서 팔고 또 작은 고기를 잡으면 그냥 놓아주고 그 중간에 팔 수도 없고 또 놔주기도 뭐한 그런 것을 집으로 가지고 와서 절여서 그렇게 먹은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반찬으로 넣어왔다는 말씀인데요. 이것을 볼 때 이 가정은 가난한 가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심 먹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한 소년이 예수님과 빌립이 먹을 것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시장하신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순수하게 드렸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 땅을 가지고 뭐 이득을 베풀어 달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드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수한 것을 진심으로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10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조금씩 주는 것과 또 원대로 주는 것하고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빌립은 7절의 말씀에서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인간적인 교회를 세우고 나갈 때 우리는 늘 하는 소리가 조금씩 부족하다, 아니다, 부족하다, 그러한 고백을, 그러한 소리밖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도전인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읽으신 말씀에 보시면 배부르다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엠피플레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포식하도록 배부르게 먹은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모든 무리가 먹고 남았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예, 열두 바구니에 가득할 정도로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풍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빌립의 방법, 이 불신앙의 방법으로 나가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항상 부족합니다. 반면에 안드레의 방법, 이 신앙의 방법으로 나가면 원대로 먹고도 남는 것이 열두 바구니나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크게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가치로 보면 볼 거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우리나라 돈 가치로 계산해 보니까 한 2천 원 정도 가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 2천 원 정도 되는 그것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2천 원 정도 되는 것을 바쳤더니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우리 손에서는 비록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의 손으로 옮겨졌을 때 그것은 큰 것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19세기에 미국 전체를 변화시켰던 D.L. 무디, 예, 잘 알고 계시죠? 그는 원래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학벌도 없습니다. 초등학교도 못 났기에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려고 해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알아? 몰라요. 설교할 줄 알아? 몰라요. 그런데 무슨 교사를 하니? 나가 있어. 결국 교사도 못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교사를 시켜주지 않으니까 이 무디가 자기 혼자서 나가서 학생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무디가 만든 주일학교 아이들 수가 교사들 2, 30명이 가르치는 아이들 수보다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무디는 결국 50명, 100명, 나중에는 수백 명까지 이끌게 되었고 마침내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디와 같이 배운 것이 없고 구두 수선공에 불과했지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 엄청난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무디를 바라볼 때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까? 아마도 우리 가운데 무디보다 못한 은사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받은 것을 가지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받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바치는 소년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년의 오병이어는 그냥 도시락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주를 위해서 가진 바 모든 것들을 바치는 은혜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15절의 말씀을 통해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경영구인 마태복음 14장 23절을 보시니까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를 따로 하루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놈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께서 이 오병에 의해 큰 기적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러 홀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 억울하다며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보면 이래서 억울합니다. 저래서 억울합니다 하며 밤새도록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억울해도 기도가 나옵니다. 또 실패할 때는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실패했습니다. 쓰러졌습니다.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처럼 남들에게 이유 없이 욕을 먹거나 실패했을 때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은 부지 기수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칭찬받으면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인기 절정입니다. 사람들이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대단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셨습니까?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등산복 입고 등산을 하려고 산으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의 비결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을 이루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엎드려서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대단해서 살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 양 우리가 교만할까봐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교만을 제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그 하반절의 말씀 속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사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날마다 풍족하게 채워주십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믿고 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부으실 축복을 2014년도 이 12월의 한 달 동안 우리가 마음껏 받아 누리는 드림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